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본문이 담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와 더불어서 목회서신이라 불립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관계,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의 특별한 사역의 측면들을 많이 다루는 서신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개인 간의 사적인 편지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이 담긴 디모데 후서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모두에게도 필요한 여러 가지의 적용 가능한 교훈들과 말씀의 진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은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택에 감금된 상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허락받았고 그 얼마 후에 다시 석방이 되었다는 것이 교회 전성입니다. 석방된 후에 몇 년 동안 바울은 자유롭게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얼마 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다 질러가지고 다시 아름다운 또 자기가 상상하는 꿈의 도시를 만든다고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자 그 화제의 책임을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인에게다가 덮어씌워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이 큰 초대교회의 첫 번째 밀어닥친 큰 핍박과 박해의 와중에서 다시 바울이 들어와 지금의 트로이에서 다시 체포가 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다시는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번째 투옥된 과정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특별히 이제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난 후에 아마 디모데 후서를 쓴 것 같은데요. 이 1심 재판에서 바울은 자기 입장을 변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4장 16절에 나온 내용이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가 되며 또 바울이 가르치고 참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얼만데 이처럼 단 한 사람도 바울이 참 어려운 불리한 이 재판을 받을 때 그곳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하면서도 참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가혹한 현실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오네시보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당시 바울을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참 육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또한 바울의 증언입니다. 참으로 완전한 고립, 완전한 소외, 그리고 이제 생명이 경각에 달린 이 인생의 가장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1장 15절을 통해 이런 탄식까지 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자 참 유언 같은 이 편지 속에서 곧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이 위대한 사도가 마지막 토해내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이 말씀은 참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큰 아픔을 느끼게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때 다시 투옥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그 모든 과정을 두고 볼 때 자신의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 후서 4장 6절을 보면 이에 대한 암시가 간략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아주 힘든 인생의 그 마지막 고비 앞에서 바울을 더욱 힘들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담임하며 섬기고 있던 바울의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제자 디모데가 결정적으로 큰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 깊은 참 그 침체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회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위기까지 다가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참 자기도 힘들어 죽겠지만 마지막 그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해서 이전과 같이 더욱 힘써 교회를 능력 있게 섬기도록 하기 위한 그런 필요를 느낀 나머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장 9절에 너는 즉시 내게로 오라라는 당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좀 더 확실하게 권면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디모데나 바울이나 참으로 오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전혀 참 예상할 수 없는 너무도 큰 고단한 그리고 궁핍하고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의 깊은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쓴 이 디모데 후서는 오늘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7절과 8절에 각각 하나씩 총 5개의 중요한 명령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절부터 3절에 각 구절에 나와 있는 3개의 명령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지키고 붙들고 있어야 될 신앙과 삶의 중요한 원리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이 신앙의 원리들과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 자신이 말로만 어떤 선언적으로만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과 삶과 인격으로 실천적으로 삶과 신앙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해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 그대로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 전체, 디모데 후서 1장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1장에 나와 있는 자신의 본이 자꾸 이제 겹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단순한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관념적인 사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점이죠. 늘 디모데에게나 그 당시 그가 가르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충분히 귀감이 되고 본이 될 만한 삶과 신앙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과 내용들이 늘 따라 붙은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앞에 부분에 주어진 세 가지의 기본 명령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펜이 없으시면 눈으로라도 한번 좀 그 동사 명령형 동사 세 가지를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있는 강하고라는 말씀,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중간에 부탁하라, 그 다음에 3절에 고난을 받으라. 1절에서 강하고라는 이 표현은 원문 그대로 한다면 강하게 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간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무언가에 의해서 강하게 되어야 된다는 뜻을 담습니다. 2절은 부탁하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고요, 3절에 있는 고난을 받으라는 고난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그저 혼자 이렇게 당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바울 자신과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미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 같이 동참하다, 동참해라. 결코 외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말하는 이 강하게 되라는 명령은 지금 디모데가 처한 가장 그 어려운 형편,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을 모든 의욕을 상실한 이 참 무기력한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하게 되라는 이 명령은 단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스스로 자가발전적으로 뭐 강한 힘을 길러라, 또 마음을 다져라 이런 뜻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 은혜 속에서만 강해질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 디모데는 대단히 지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장 7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암시가 나오죠.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본래 이 디모데는 상당히 소심하고 또 마음이 좀 유약했던 감성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충성되고 진실한 사역자이긴 했지만 조금 이제 그런 두려움이 많은, 또 눈물이 많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질적인 특성상 이제 이 외적인 내적인 그런 환난과 시련 앞에서 크게 주눅들고 위축된 그에게 바울은 지금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 회복하라라는 그런 뜻을 담습니다. 조금 전에 본 1절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도록,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잘 절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공포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영적으로 강건한 마음, 담대한 영적인 자세를 회복하라라는 권면인 것이죠. 하지만 육체적으로 항상 병약했고 또 심적으로도 매우 유약했던 디모데가 이런 담대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됩니다. 시작만 그런가요? 아니죠. 시작된 신자로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함과 그 영적인 담대함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은혜라는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들리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라는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이에 대한 좀 자세한 해설이 1장 9절에서 10절에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이 은혜가 뭔지를 10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좀 복잡합니다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부활의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약속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참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한마디로 우리의 실존이, 우리의 신자로서의 그 정체성이 결코 이 땅에, 이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떤 조건과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와 매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참 여러 가지 오점과 실수투정이인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분명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부활의 승리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붙잡고 확인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그 어떤 처지에서도 결코 낙망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무력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디모데가 이 사실을 잠깐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그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하늘나라에 확보된 그 영생의 기업의 그 소망, 기업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1절에서 또 하나의 매우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단어를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1절의 접속사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 1장 1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왜 여기에서 주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오네시보로의 아주 담대하고 충성된 삶, 그 훌륭한 믿음을 본받으라고 지금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만큼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네시보로는 유일하게 그 모든 사람이 다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에 남아서 바울처럼 똑같은 그런 위협을 그도 갇히고 다시 죄인을 도와줬다는 혐의 때문에 그도 곤욕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 사도를 끝까지 옆에서 섬기고 또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오네시보로의 담대한 삶 그리고 충성된 신앙을 본받을 수 있다면 디모데가 지금의 위기를 능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 자신과 이 오네시보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신앙의 본, 그 믿음의 담대한 모범을 따라서 지금 그에게 허락된 중대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위해서 받아야 될 이 고난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절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하게 정돈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 즉 복음 안에서 확인되는 영광스러운 완벽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자들이란 분명한 우리 정체성에 대한 그 기본적인 확인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을 결코 포기하거나 미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네시보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장 곳곳에 참으로 우리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역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좋은 담대한 신앙을 가진 충성된 믿음의 동지들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참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서로의 담대한 믿음을 주고받는 그런 동지적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우리는 함께 주어진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중요한 전제 아래서 2절부터는 좀 더 실제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권면이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는 디모데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디모데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서는 지금 성경의 진리,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교사로서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중요한 사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주어져 있는 소명이라는 의미에서 연결고리를 지금 만들고 있죠. 1장 11절 앞에 있는 다시 1장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 서 있는 바울이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는 디모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바울에게서부터 디모데에게로, 디모데에게서부터 어떤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라는 이 성경의 진리가 계속 연속적으로 계승되어지는, 그 가르침이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고리에 복음의 진리가 계승되어지고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영적인 고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자신으로부터, 자신의 입으로부터, 자신의 삶으로부터 증거된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디모데와 충성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사람들에 이어지는 오늘의 우리의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영원한 그 사슬이, 영원한 이 영속되는 고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고리를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미 1장 6절을 통해서 디모데가 중요한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지적한, 환기시켜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사역자로 안수받을 때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 그게 무엇인가가 지금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교사로서의 그 사명이 바로 디모데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바울이나 디모데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명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반드시 다음 세대로 잘 가르쳐서 계승해야 되는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소명을 회피하거나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교회는 결국 아주 작은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고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세속화를 면할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참 내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개개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존재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듣고 배운 이 성경의 가르침, 이 복음의 진리를 어떤 식으로든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과 인격을 통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고 계승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연결고리상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복음의 진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말로만이 아니라 또 선언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실천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들어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참된 인격의 내용으로서 다음 세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계속 전해질 수 있는 그것, 바로 그것이 디모데와 바울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대한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3절부터는 이와 같은 소명을 가진 신자의 여러 가지 복스럽고도 참 아름다운 그 삶의 측면들이 비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는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은 이미 1장 8절에서도 한번 반복이 된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사탄의 저항을, 아주 강력한 저항을 늘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명을 내팽개치고 그저 세상과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한 아무런 어떤 사탄의 공격을 도전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소명에 충실하는 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과 인격으로 정말 힘써서 증거하려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려 하는 한 사탄은 우리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가열찬 공격을 계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은 필연적인 결과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는 늘 삶과 신앙 현장에서 고난과 시련을 감수해야 된다는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 고난을 어떤 그 영적인 전투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이 다름 아닌 영적 전투다, 영적인 전쟁이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확인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도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영적 전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고난의 현장으로 영적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받은 병사들이요 군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투를 위해 소집된 군인답게 자기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매어서는 안 되고 부름받은 그 소명, 그 병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 삶에 철저히 매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전쟁터의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복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전투에서나 지휘관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으면 그 전투는 효과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3절은 디모데를 포함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 곧 영적인 전투를 치르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두려워서는 안 되고 물러서서도 안 되고 피해가서도 안 되고 바울 자신의 뒤를 따라서 적극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우 부담스러운 논지를 펼친 후에 바울은 이제 5절에 들어가서 전체적인 국면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런 힘든 싸움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원이, 그런 의욕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5절에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육상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경기한다는 것은 이제 육상경기 트랙을 도는 사람을 상정하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경기를 하는 선수는 절대 패배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다 승리자가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좀 이상한 경기죠. 다만 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5절의 내용이 사실은 부정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만 이 진정한 의미는 법대로 하는 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 영적 전투라는 것이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그 영적 전투의 원리와 그 원칙을 지키기만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만일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두신 그 원리와 원칙을 따르지 않거나 스스로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물론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원칙과 원리라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죠. 즉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한다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지만 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미련함을, 우리의 못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고 주어진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는, 또한 그것을 주실 수 있고 능히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 전쟁의 현실에서 언제나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오늘의 5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 이후에 참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절은 이런 식으로 새롭게 또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분의 섭리적 손길의 일환이라면 우리는 패배하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하고 있을지라도 그 패배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히 구현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확실한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기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를 6절이 말해줍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수고한다는 것은 열정적인 헌신을 뜻합니다. 즉 이 부지런히 일하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는 영적 전투에 임하되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인 열정적인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이 영적 전투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고생 속에서도 타오르는 이 거룩한 의지의 열정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편할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정을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역경과 환난을 크게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열정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오히려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들이 소개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또 그 참여한 전쟁터에서 총사령관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반드시 승리하는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싸움을 지켜내는, 그 싸움을 버텨내는 그 거룩한 열정, 뜨거운 신앙의 헌신적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역사란 이 몇 가지 교훈을 깊이 숙고해라, 생각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권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렇게만 한다면 바울 자신과 마찬가지로 디모데 또한 복음 때문에 받는 그 현재의 고난, 그 영적인 전투를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오늘의 교훈을 우리는 7절의 말씀대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더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진 주님의 병사로 계속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새롭게 확인되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참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의 군사의 자리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초청받고 감사하게 기쁨으로 응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셔서 이 거룩한 싸움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권능과 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이 주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참 우리를 향해서 또한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기업, 영원한 상급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서 그 어떤 삶의 여건과 정황 속에서도 충성된 주의 백성으로 신실한 주의 군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통치하시고 힘주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제 주의 거룩한 군사로 부름받은 그 사명에 충성되이 새롭게 나아가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